우리 제8기 성경대학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들도 오고 계실 텐데 우리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시고요.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엔 책이 아주 들고 다니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책 이렇게 잘 보시고요.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날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성경대학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와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 앞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붙들림 받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큰 은혜 나누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1장 하십니다. 이 찬송가 81장은요, 뭐 지원분도 이렇게 찬송가 보면 나오지만은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가 갑니다. 19세기에 얼마나 그 선교라는 개념도 없고 중국에 사람들이 안 들어갈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1살밖에 안 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럴 때 찬송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그 찬송을 불러달라 그러는 게 81장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얼마나 좋은지. 자기도 그 이름을 붙들고 가지만 그리고 그 귀한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81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김홍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십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않고 저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전까지 평안한 가운데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전에게 또 저희들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이 기회를 계속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엔 특별히 성경대학 제8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기 동안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저희 또 음성을 들으신 기문도 열어주시고 이번 성경 대학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동안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앞에 성경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지금 에어컨을 조금 틀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추우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를 좀 환기를 시켜서 공부하는 최고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번에 우리가 쓰는 교재가요. 이 특별 성경 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1년에 마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을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특별하게 이제 서문에 적어놨습니다.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판매를 허락을 했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번하고 그다음 부기하고는 성경에 관한 걸 한번 다뤄 이렇게 볼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뭡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누구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구약을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은 성경의 각 책들을 다루어 볼 텐데요. 우리가 1년 다룬다고 52주를 성경대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학은 많이 해야 1년에 한 26주 내지 27주 정도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우리도 같이 방학하고 이 대학교니까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다 한번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대학 할 때마다 우리 부르는 성경 목록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목록가 다 받으셨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요. 아직도 못 외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외우면 그거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 붙여 놓든지 하여튼 책 안에 넣어 놓든지 하셔갖고요. 요한계시록까지 3967 3927 그래서 66권에 이것을 다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경구절 요한복음 5장 한번 줘보실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모세가 구약 성경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뼈대가 모세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구를 믿었으리니? 나 예수를 믿었으리니. 그 이유가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우리 창세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출애굽기 그러면 광야를 걸어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쓰라 그랬으니까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줘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때 모든 성경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신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모든 구약 성경에 누구에 관해서 써져 있습니까?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준 겁니다. 또 성경 구절 한번 줘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은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성경구절 하나 좀 보실래요? 요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이렇게 자기 혀에 대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건너갈 수가 없다고. 그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 형제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제발 살아생전에 하나님 잘 생기고 제발 살아생전에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좀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거 구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또 깨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성경 말씀을 귀에 담지 않는 사람이면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요.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권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쓰여질 때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에 관해서 다루어 볼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책은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책을 확 펴보니까 이게 책이 이렇게 조금 갈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조금 덜 펴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지침, 한두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거기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지침. 학습자가 지켜야 될 지침이 있고요. 교사가 지켜야 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가 지켜야 될 지침은, 요거는 원래 요 책이 52주 매주 모여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동안은 빠지면 안 됩니까? 성경대학이 종강할 때까지는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대학 언제 종강하냐 그러면요. 12월 18일에 종강합니다. 그러면 한 12번 정도 됩니다. 12번. 근데 아마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계속 이렇게 해서 12월 18일까지 하면, 왜 18일까지 하냐 그러면 그 다음 18일 다음에 그 다음 금요일날은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슴속에 또 담아야 되는 거는, 내가 요번 이거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을 거야, 이런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미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책 재밌습니다. 그런 거는요, 1970년대, 198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 재밌어하고 막 성경 공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살아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1980년대 초,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애들은 하얀 가죽 운동화에 샥!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뭐죠? 예, 나이키 운동화에, 그 다음에 무슨 청바지 입었습니까? 쪼다시 청바지. 말대가리 엉덩이에 탁 갖다 붙인 거, 청자켓 이런 거 입고 샥샥샥 다닐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를 재밌어 했습니다. 그때 이 운동화 값이 남자들 구두값하고 거의 맞먹었죠.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걸 막 사신기 시작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거 맛을 보고 그 다음부터 잘 살아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성경 공부가 되긴 됐지만 그렇게 재미있어 하질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에 재미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더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맞아. 오늘부터 읽어야지. 그런데 오늘 가서 조금 읽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읽게 됩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성경 대학 하는 동안에는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성경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대학 동안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성경 대학 기간 동안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목록가를 다 외워주시고,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부탁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면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양심도 조금 무뎌져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도 부담을 잘 안 갖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는데 확 찔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학습 지침의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빠짐없이 참석할 것. 그 다음에 학습자가 지켜야 할 세 번째 보면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밑줄도 치고 어떤 건 찾아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이 책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쉽게 이렇게 좀 넘어갈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학 기간 동안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어떨 때는 두 과를 묶고 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많으면 세 과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건너가는 그 성경대학 기간 동안에 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쓰셨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넘어가 보시면 1페이지가 나옵니다. 성경 개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 큰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봐놓으면 여기 지금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몇 가지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서론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한 인간의 교육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영적이건 육적이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슴속에 담아놔야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허수아비라고 아세요?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뭐하는 겁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참새 따위를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막대기와 집따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논밭에 세워놓은 것, 이렇고 그 다음 또 다른 의미로는 쓸모가 없거나 실권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놓지 않으면요, 그분은 허수아비하고 비슷합니다. 허수아비가요, 처음에는 참새들이 안 옵니다. 허수아비가요, 처음에는 다른 새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허수아비 어깨와 참새들이 놀고, 허수아비 머리에다가 똥도 싸고, 허수아비 본체 많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허수아비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허수아비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제 1관은,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 성경 개관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의 골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이 책 자체가 성경의 골격을 한번 살펴보고 기초를 한번 다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그게 세 번째인데요. 방법은 책마다 한 번씩 살펴보는 겁니다. 책마다 살펴보지만 성경에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책이 그 주제를 어떻게 따라 맞추는가를 보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산 알죠? 그렇죠? 비가 오면. 우산에 이렇게 쫙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산 살 때가 쫙 받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점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의 한 점이 뭡니까? 그럼 성경의 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살 때는 다른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고요. 서론 목적 방법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성경 개관은 꼭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번 성경 개관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계시다 또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이 하이라이트를 잘 해놓으십시오. 저는 뭐 알지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필로 하시든 이런 하이라이트를 하시든 이 책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 이 책을 사시면요 책을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책을 깨끗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책이든지 깨끗하게 보시면요 두 번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꼽아 놓으면요 평생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거기다 생각도 쓰시고요. 줄도 쓰시고요. 자를 가지고 다 만드셔도 됩니다. 그냥 줄을 쭉쭉 꺼시고요. 거기다가 내 생각도 적고 성경구절도 적고 이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안 보게 됩니다. 책이. 요즘 그라지 세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라지 세일 하면 지나가다가 멈추습니다. 왜 멈추나 하면 책 좀 사려고. 책이 이 서점 가면 얼마나 비쌉니까? 미국 책들은 더 비싸고요. 한국 책들은 또 더 비싸잖아요. 뭐 꽃배기를 붙이니까. 그런데 그라지 세일이나 아니면 야드 세일이 가면은 한 권에 50센트 이렇게 막 비싼 책들 한 권에 50센트 일부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50센트 내지 미국 책들이잖아요. 그죠? 일부러 아니면 50센트인데 제가 책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해요. 그분은 그렇게 비싼 책을 샀다가 그냥 이렇게 꼽아놨던 거죠. 이 책요, 성도 여러분들, 그냥 다 공부하면 그냥 꼽아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꼽아놓되, 다 공부한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볼 때, 아빠, 엄마가 여기 공부를 많이 하셨네? 우리 아빠, 엄마 천재인가 봐? 나도 천재야?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별 연구 책 앞에다가, 성도 여러분들, 저는 뭐 책 사면 전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제 이름. 그리고 몇 년도에 샀다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요. 거기다가 우리 몇월 며칠 날 성경대학 시작하면서 했다고. 그러면 애틀리스트 요번 학기 맞추면 거의 한 반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 정도는 빨간색, 파란색, 뭐로 착착 이렇게 책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너무 깨끗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그럽니다. 대학 교재 얼마나 비쌉니까? 어떤 거는 뭐 300불, 뭐 200불 한 권에 그렇게 합니다. 줄 쳐라! 그래야 그게 니께가 된다. 깨끗하게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이 책도요, 줄 치시고, 옆에다가 어떨 때는 느낌도 쓰시고, 어떨 때는 다른 무슨 좋은 성경구절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뜻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두 개만 한번 주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6-17, 베드로 후서 1장 20.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서 사람을 만들듯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썼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100%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늘 언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맞죠? 성경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참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게 했습니까? 하우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 더 주실래요? 베드로후서.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서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 말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를 다루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썼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으면서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뺍니다. 그러면 사람이 쓰면은 그게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잘못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사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감동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1번입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 1, 성경 개관.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계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그냥 외우지는 않더라도 개념만 잡아놓고요. 2번,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번 더 주실래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제일 먼저 성경 보자.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심을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않습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서로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한번 합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들을 한번 나누십니다. 예,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성경도 스펙트럼이라고 알죠. 태양빛을 이렇게 탁 비추면 스펙트럼 딱 비추면 빨주, 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뭐 울트라 뭐 퍼플도 있고 울트라 모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를 쫙 갖다 비추면 쫙 세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딱 갖다 비추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고 쫙 있는데 그 하나를 딱 붙들어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이야기가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같이 좋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같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미없어 하잖아요. 성경들 다른 책이 더 생명을 주는 책이면 저희가 다른 책 갖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성경책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2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야. 별거 아닌 거죠. 굉장한 신학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야.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오실 그분, 우리가 죽으면 가서 만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3번. 그럼 성경책은 한 권인데요. 이게 안에 낙권으로 따지면 몇 권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권. 이건 외우십시오. 그리고 저자는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40명인지 39명인지 41명인지 학자들이 의견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600여 년에 걸쳐서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됐습니다. 모세가 몇 세기 사람입니까? BC 한 15세기 정도로 내려갑니다. BC 15세기, 16세기 정도로 내려가고 출애굽 연대가 BC 15세기입니다. 15세기. 그러면 15세기에다가 저기 요한 계시록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걸 쓴 게 AD 한 90년 정도 뭐 이렇게 뭐 1세기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 160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일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단일 주제를 1600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게 없습니다, 책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책도 없습니다. 중국 무협서설 보면요. 정말로 그 책만 하나 가지면 아주 얇고 너덜너덜한데 그 책만 하나 가지면 비법이 들어있는 그런 책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허황된 중국 소설 속에, 무협 소설 속에. 근데 성경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한 권의 책을 갖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등장한 책 중에 성경책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이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66권이면은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입니까? 그래 66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외우기 쉬운 거 있죠? 그렇죠? 어떻게 외웁니까? 예, 3, 9, 27. 한번 따라 하십니다. 3, 9, 27. 이게 뭐 국민학교 3학년만 되면 머리 조금 좋은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외우는 거. 3, 9, 27.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렇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하십니다. 3, 9, 27.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입니까? 신약이 몇 권입니까? 예, 잘 하셨죠, 그죠? 39권, 27권. 3, 9, 27. 그런데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죠? 전체 한 덩어리. 그 속에 66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구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은 거의 다, 왜 제가 거의 다 그러냐 그러면 그게 아람어로 쓰인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거의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예.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르쳐서 할 때 헬라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림픽 할 때 그리스 팀들이 나올 때 등에다가 자기 나라 이름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그리스라고 쓰고 나올 때도 있지만은요. 헬라라고 써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러면 그리스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구약은 뭐라고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핵심을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 신약이 27.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을 때는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언어로 된 성경책을 읽습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된 걸 읽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실력이 모자라서. 저도 아주 급하거나 꼭 필요한 것만 히브리어나 헬라를 찾아보죠. 저도 그걸 못 읽습니다. 뜨듬 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설교는 어떡하나 그래서 한국말로 된 걸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는요.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를 전부 이 사제들만, 이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전부 라틴어로 바꿔놨습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그 라틴어로 딱 바꿔놓고는요, 그게 절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번역 시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읽어야 되고요.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이 번역한 사람들은 전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읽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번역한 그 사람들 덕에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쉽게 보잖아요. 그렇죠? 위클리프라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경 번역하다가 죽었습니다. 화형시켜버렸습니다. 틴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사람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고마운 은혜 가운데에서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부 라틴어로 된 걸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원전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하고 어떻게 봅니까? 라틴어는 배운 사람 아니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번역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성경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말씀 맞아요. 그때는 읽고 싶어도 못 읽었는데 딱 번역 때 나왔는 초기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꿀송이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꿀송이처럼. 그 성경이 내용이 돼가지고 만든 책들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도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철로 욕정. 뭐 전부 성경 내용을 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뭐. 근데 지금은요, 철로 욕정 읽어볼래? 그러면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책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맞아, 성경책은 읽어야지. 그리고 그날 읽지만, 그 다음날은 잘 안 읽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분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애 편지라고. 성도 여러분들 젊을 때 그런 혹시 편지들 써보셨습니까? 밤에 뭐 밤하늘의 은하수 이런 거 노래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뭐 써보고 이런 거 젊을 때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상의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십니다. 구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Old Testament입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러면 Testament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Covenant같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Old Testament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의 책이 신약 구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그런 약속의 책입니다. 그게 5번입니다. 됐습니까? 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조금 건너뛰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부터는요.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책 66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구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 신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 요게 구약의 기초가 되고 신약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의 맨 앞에 있는 다섯 권 별명이요? 모세 오경.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요게 뭔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입니다. 그 다음 뭐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간이 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외우시고요. 앞에 있는 요 5권을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종교 비자를 가지고 인터뷰하러 가면 요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영주권 이제 인터뷰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저기 갔거든요. 저 페더럴 플라자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뭐 묻냐 그러면 이 이민관이 모세오경을 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옆에서 막 웃긴다고 막 깔깔깔깔 웃고 난리 났습니다. 아빠한테 모세오경 물어본다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종이에 예수 문제 가지고 막 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물어놓고 애들이 막 깔깔거리니까 더 안 묻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빠가 목사라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이렇게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 모세 오경이 뭔지 대봐라고. 성도분들 모세 오경이 뭡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철철 넘쳐나는 책이 창세기부터 막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 다음 제가 신약의 5권 책은 꼭 신약이 기본이 되니까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뭐가 돼요? 예,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아마 저기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나올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공관복음. 관점이 같습니다. 마태만. 근데 요한복음까지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사복음서. 많이 들어봤죠? 사복음서. 그 다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에는 요한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가 보면 예수님 행적 다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요한복음 보면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뭡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거는요, 보통 장로 고시나 무슨 고시가 있는 데서는 이런 거 시험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을 쓰시오. 공관복음이 뭡니까? 사복음을 쓰시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다섯 개를 사도행전이 교회의 기본이 되는 성경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중요한 다섯 권 앞에 거를 꼽아보라 그러면 이렇게 꼽히고요. 구약의 앞에 있는 책은 별명이 뭡니까?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누가 썼다는 겁니까? 모세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빛이 있으라. 이거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압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못 봤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확하게 쓰게 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봅니다. 6번. 구약의 처음 17권. 모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뭐라고요? 모세오경. 영어도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우십시오. 우리 펜타곤 할 때 펜타 있죠. 그렇죠? 그게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펜타곤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펜타튜크 할 때 이것도 다섯 개라는 뜻입니다. 왜 모세오경이라 하면은 모세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다섯 권의 책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들을 율법책이라고도 부르나 내용의 성격은 뭐라고요? 구속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을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그러면 대표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성경 전체는 구속사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전부 구속사죠. 그런데 모세오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 다음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헷갈리고 점점점 복잡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모세오경. 뒤에 가면서 다 합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가보시면요. 2페이지 10번. 신약의 처음 다섯 권.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의 기초가 되는 해서 이 전체 성경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뭐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근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중에 세 개는 공관복음입니다. 뭐가 공관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중에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는 그럴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구나. 공관복음에서는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구나. 이거는 이제 이 교회 다니면서 상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신약의 다음 21권.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번의 관로 1권 한번 보십시오. 관로 1번. 여기 14권은 바울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책을 쓴 분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교재를 쓴 분은 바울서신을 14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13개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분은 14개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한 권의 책이 그렇게 이 차이가 납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 사람은 14권. 히브리서는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런 사람은 바울서신이 13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저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참 편지예요. 교회에다가 보내고 개인에게 보내고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서신이 2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다섯 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언서라 그러기도 하고 묵시록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다가 뿅 그리고 뭐로 빠진 사람들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뿅 그리고 그냥 간 분. 그분들은 거기 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잡아가지고 막 몰고 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연대를 막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막 뭐 대환란이 있고 뭐 있고 막 끼야 맞춰보면 연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은 요때다 그러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지금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른다고. 우리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이, 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뭐를 일을 일으킨 게 있냐? 다 가르쳐줬다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그럼 언제가 곧입니까? 제가 늘 답을 가르쳐드렸죠. 오실 때가 곧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가 곧이에요? 오실 때가 곧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곧 오신다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가 곧이에요? 예, 오실 때가 곧이에요. 숫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징조들이요. 징조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징조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베트남의 태풍, 페루의 지진, 필리핀의 태풍, 저기 저 사모아의 쓰나미,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 뭐가 왔습니까? 지진. 지금 요거 막 한 며칠 새예요. 막 정신없이 막 터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집이 한 2만 채가 무너졌더라고요. 그 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체의 지진, 기근, 이제 이런 게 올 거라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생산해내는 이 농산물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남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오고, 막 기후가 막 바뀌면요, 얘기가 달라지죠. 원래 텃밭에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예년같이 농사 잘 안 됐죠? 막 아침에 춥고, 막 빨리 해 떨어져 버리고, 막 그러면 텃밭에 농사 잘 안 되잖아요. 농사 잘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좀 덜 주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요, 전 세계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남아요. 이 통계에 의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안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데 기후가 나빠지고 날씨가 이상해지고 막 기변 이상이 오면요, 모자랍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보십니다. 우리 12번 신약 마지막 한 권 예언서. 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복습. 복습? 여기 지금 몇 권이나 기억하십니까? 라는 거는 무슨 뜻 같아요? 성경책 중에서 몇 권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66권을 다 기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20권, 어떤 분들은 한 30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이렇게 다 하시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권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님들 66권을 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6권을. 몇 권 기억하세요? 성경? 네, 66권 다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한 30권 정도? 글쎄 아리까리한 분들도 계시고. 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번 우리 성경대학 하는 동안에 조금 내려가다가 오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오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경은 책이 다섯 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세 오경이라는데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이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 지금 요 문제까지도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결론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그 사상과 계시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그 내용의 전달 방법은 인간적인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습니다. 이게 참 고마운 거죠.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하늘 언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썼지만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라 그럽니까? 아무도 사람 말씀이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쓰여졌고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요걸 딱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절대로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 목사님 그러던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대, 사람이 쓴 것도 있대. 그럴 땐 딱 얘기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썼다고? 사람이 썼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썼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뉴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요. 신학교 이름을 대보라 그러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그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들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못 가르치는 이유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은혜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학교에서 다른 거 배웠다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로 당에 열어가지고 쫓겨나거나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언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말씀이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서 오류가 없도록 잘못된 게 없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대학이 끝나기 전에는 또 우리 성경 한번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년 코스입니다. 이거 1년 코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사상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그럼 왜 66권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예수는 한 몇 마디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와. 처음부터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 뭘 했습니까? 범죄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럴 때 창세기부터 보면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열어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딱 첫 문장 한번 보실래요? 결론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그 다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점진적인 계시다. 그 표를 잘 놓으십시오. 성경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씩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디 와서 확 열립니까?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 와서 예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확 열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기도 했던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이런 사람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왜요?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약을 가지고 이 구약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은요. 구약을 가지고 백업을 해주면 신약의 사건들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이 같이 이렇게 통일되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가 올 거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창세기를 해보면요, 창세기에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게 예수님인가? 이게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신약을 가지고 잘 보면요, 그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점진적인. 그래서 이곳저곳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 예수에 관한 책.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건 뭐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고 제일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전체 1189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31173절이 있습니다.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은 시편입니다. 이건 알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구약 뭐 대충 이렇게 펴면 이 시편이 나오죠. 시편이 몇 장까지 있어요? 시편은 150장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장까지.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이 뭡니까?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은 뭡니까? 누가복음이라고. 이 장이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양이 제일 많은 겁니다. 장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잖아요. 누가복음은 28장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긴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우리 첫째 시간 제가 10시 되면 마실 거예요. 근데 커피도 마시고 할 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뭐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점진적으로 왔습니다. 구약 제일 앞에 있는 책 다섯 권은 뭡니까? 신약 제일 앞에 있는 다섯 권은 뭡니까? 왜 그 책들이 기본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요 일과 우리 성경 개관적인 거 이렇게 잘 보시고요. 또 기억 잘 하시고 성경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쉬기 전에 우리 이 유인물 나간 거 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한번 부르고 우리 구약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장 김홍근 장로님이 좋은 그 제의를 하나 해주셨는데 성경 목록과 우리 다 외우는 사람은 조금만 상도 주고 앞에 나와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를 갖고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 못 외우면 졸업장 안 준다 그러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둘째치고요. 집에서 빨리 외우시면 우리 매주 다는 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나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외우신 거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조그만 또 기념품도 이렇게 하나 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게 성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요. 제가 빠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빠지는 경우 예배를 두겠습니다. 신종 플루 걸리면 제가 빠져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요즘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신종 플루 걸리면 7일을 공식적으로 빠져도 된답니다.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종 플루 걸려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너무너무 많이 뜨는 거 있죠. 그래서 학교 가서 재채기하고 기침하는 애 있으면 그 예쁠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자기 보고 재채기하라 그러고 그런 애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스크를 자기가 끼고 돌아다니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공부라는 게 학교라는 게 이게 그렇게 싫은 건데 여러분들 이 성경대학은요 성경대학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이날은 다 쫙 모이시고요. 또 지금 오시고 싶은데 교통편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한 열 몇 번 하는 동안에 딱 모여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과로 가시면요. 이제 좀 빠르지만 2과 창세기 참 좋은 책입니다. 창세기 다 안 합니다. 창세기 다 안 하고 반주자는 책을 가지고 거기 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부를 찬송도 또 있어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저 최영석 집사님 뒤에 계시지만은요 참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이걸 다 보면 이게 제가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영석 집사님한테 굉장히 임박해서 이거 이 뒤에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걸 막 넘겨줍니다. 근데 우리 최영석 집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다 이렇게 지금 팔로우해서 이렇게 띄워달라 그러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시면서 최영석 집사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또 뭐 하면 커피도 한잔 사 드리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세기 보십시오. 제2과 창세기. 창세기가 무슨 뜻입니까? 1번. 이건 아주 쉽습니다. 영어 성경 창세기 할 때 제네시스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근원, 태생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걸 외우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창세기는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그 속에 모든 기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포를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연구해보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다 시작의 책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씨가 된다,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17권 책에서, 신약이 3구 20대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17권에서 창세기가 인용되어집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이니까. 넘어가보면 그 밑에 이제 요한복음 7장 21에서 23이라고 된 거 있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잘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얘기해줘요. 요거까지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 있는 학생이라면, 실력 있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하고 모든 기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어디서 시작해서 이게 없습니다. 단지 저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습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만 제외하고 모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창세기 3장 1에서 7, 이 죄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거 다 한번 볼 겁니다. 가정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4장 1에서 15절보다는 가정은요, 거기 성경구절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그 성경책이 더 중요합니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이루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열심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러고 다니다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아담 잠자는 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죠. 딱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 독처하는 것이 참 안 됐다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데려오잖아요. 데려왔는데 아담이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서 막 광채가 반짝반짝반짝 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둘이 딱 불러놓고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주례사. 그게 창세기 2장 저 뒷부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하고 한몸이 된다고. 여자는 언제 떠납니까? 여자는 결혼할 때 보면 벌써 딴딴딴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아빠가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신랑한테 딱 주잖아요. 그때 벌써 여자는 떠납니다. 주례하는 사람이 미국 주례사 하는데 이렇게 서면은 이 신부를, 이 여자를 이 남자한테 누가 주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 그러면 아빠가 내가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신부는 떠났습니다. 근데 남자는 안 떠나죠. 부모를. 다 묶여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떠나야 된다고. 여자는 벌써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다음 문명의 기원, 나라들의 기원, 택한 백성들의 기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번, 창세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가 있고, 1번, 창조가 있고, 창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번,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쓸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또 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런 1, 2, 3, 4는 저 그냥 머릿속으로 좀 그려놔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성경구절 하나 찾습니다. 왜 홍수를 보냈습니까? 5장, 창세기 5장. 제가 이 성경 각 과를 지날 때는요, 성경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왜 세상에 물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 엎어버리셨습니까? 창세기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6장 5절. 예. 6장 5절.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5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쓸어버리십니까?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죽이겠다 그럽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입니다. 물고기는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물고기는 뭐로 숨 쉬죠? 예, 아가미.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아가미로 숨 쉬는 건 안 죽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죽이고 다 쓸고 하는데 8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그러나.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양심으로서 이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가지고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가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런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구조 중에 전반부의 구조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붕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벨탑 붕괴를 시키면 바벨탑은 왜 쌓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난 뒤에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이 탑을 쌓고 다시는 그렇게 홍수가 나도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나중에 나오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탑으로 해서 다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부터 선택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몇 장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중요 인물 4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유명한 족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성경 내용이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집에 자기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세 명이 있죠. 자기 친남동생 말고 위로 배다른 형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받은 한에는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안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어떤 한 여자가 두 남자하고 삽니다. 두 아빠하고 한 남자하고 사는 요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두 아빠하고 권사님 아시나 보다. 두 아빠하고 한 엄마하고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를 사자성어로 하면은 예? 두부한모. 들어보셨어요? 두부한모. 복잡한 집입니다. 하여튼 복잡한 집. 두부한모가 뭔지 몰라요? 두 아버지하고 한 엄마하고 두부한모. 근데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데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성경이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족장은 아니에요. 족장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여기까지만 딱 합니다. 4번. 창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번. 창조설은 인간의 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창조의 묘사도 없습니다. 한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2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흙으로 만들고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성경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앞에 찾아놨네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뭐 따라요? 형상, 모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흙으로 만들어서 그게 심어주는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앞에 한번 보여줄래요? 예. 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을 빚어놓고 여기다 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었더니 그게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 불어넣을 때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후 이렇게 하는 그때에 생명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타락한 사람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 그래가지고요.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칠 텐데 우리 가스펠송 하나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요 2장 7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에 제가 숙제를 내면요. 우리 창세기 요 뒷부분 다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시고 창세기를 시간이 되면 쭉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면 출애굽기까지 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까지 할 겁니다. 출애굽기까지 우리 가스펠송 흙으로 사람을 뒤에 풀 한번 꺼주실래요? 요런데 부점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런데 이거 다 8분 음표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성
다시 한번 하십니다.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학으로 또 교재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깨달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시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도 하나님 정리하고 하나님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학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